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적신호월사는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 4곳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완 질라니 적신호월사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가 어제 개최한 회의에서 화상 브리핑을 통해 알시파, 알 아우다, 알 쿠드스, 인도네시아 병원이 포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쿠드스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라니 사무총장은 또한 알쿠드스 병원의 주 발전기가 연료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가자지구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병원 36개 중 18개, 의료시설 3분의 2가량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알시파 병원을 공습해 적어도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지하 터널에 무기를 숨겼으며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지하에 지휘본부를 설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으며 민간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10여 개의 하마스의 군사 거점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24시간 동안의 이스라엘 방위군의 활동을 요약한다며 테러 진지 무력화, 11개 하마스 테러 거점 장악을 활동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폭발물 장착 차량 무력화, 지하 테러리스트 터널 발견 및 파괴, 하마스 무기 저장 시설 타격, 알샤티 기지 내 군사 목표물 타격을 이스라엘군의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달 27일부터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 군사작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7일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300여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대고 20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사망자를 1,200명으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발표했던 1,400명보다 약 200명 줄은 것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B-21 레이더가 어제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험 비행은 B-21 레이더의 제조사 노스럽 그루먼의 공장이 위치한 캘리포니아 팜데일에서 이뤄졌습니다. B-21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로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신 컴퓨터 기술이 적용돼 새로운 목표물에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공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B-21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100대가 운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 스테파니 공군 대변인은 이날 B-21 레이더의 시험 비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비행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침략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장거리며 관통 가능한 타격 역량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양국 간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허 부총리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국의 이익이 되는 건전한 경제관계 달성을 위한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정기적인 접촉을 포함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옐런 장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중국의 흑연 등 주요 광물 수출 통제와 중국 기업의 러시아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이며 생산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한경도는 흐리겠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뷰이 뉴스.
아침엔 바이올린 선율로, 한낮엔 피아노 선율로, 저녁엔 첼로 선율로, 나에게 오는 시간들은 오늘도 처음의 선율. 고맙다 고맙다 인사하는 동안 행복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오네. 나를 잊을 수 없다네.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간들도 어느새 흰나비로 날아와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 감사하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오늘을. 한국의 문학가 이혜인 수녀가 최근에 낸 수필집 인생의 열 가지 생각에 실린 감사하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오늘을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가톨릭 교회 수도자로 평생을 살아온 이혜인 수녀가 인생하면 떠오르는 열 가지 생각, 그리고 평소 간직해온 좋은 말을 담아서 나누고 있어서 오늘 음악여행의 마중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 악기의 선율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간을 처음의 선율처럼 감사하라는 이혜인 수녀의 해안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가을이라는 시간에는 어떤 감사를 담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을을 부르는 클래식 음악,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F장조 작품 번호 8, 4개 중에 가을 1악장 알레그로가 오늘 음악여행의 첫 곡입니다. 미국인 지휘자 유진 올만디가 이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안쉘 브루실로프의 바이올린입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가을의 1악장 알레그로,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또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안쉘 브루실로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비발디가 이 바이올린 협주곡 4개를 완성한 것이 1725년입니다. 거의 300년이나 된 작품인데요. 원래 제목은 4개가 아니라 작품 번호 8번에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이름이었고요. 모두 12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계절을 묘사한 부분이 널리 연주되면서 아예 분리해서 사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연주가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그로나 프레스토 등 빠른 악장 사이에 아다지오 또는 라르고의 느린 악장이 자리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4개 중 가을의 새 악장은요, 뜨거운 여름의 햇볕이 사라지고 쾌적한 날씨에 축제가 열린 가을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요, 술에 취한 주정뱅이도 나옵니다. 축제가 끝난 조용한 분위기에는 바람도 느끼고요, 낮잠에 드는 여유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짐승을 쫓는 사냥의 긴박함도 비발디가 음악으로 표현한 가을의 전경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전문 매체인 클래식 FM이 음악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를 조명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반 클라이번 국제음악제에서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역대 최연소 나이로 우승하게 했고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고 소개해서 다시 듣게 된 작품입니다. 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펠츠만, 인도를 대표하는 음악가, 지휘자 주빈 메타가 이끈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느리게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피아노의 블라디미르 벨츠만,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들었습니다. 자, 많은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만 최근의 대세는 한국에 떠오르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의 연주가 대세입니다. 임윤찬 씨는 지난해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고요. 콩쿠르 그랑프리를 결정지은 연주는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200만 회가 넘습니다. 클래식 FM이 홈페이지 기사로 임윤찬 씨의 연주 영상과 함께 이력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19살이고 고향은 한국 경기도 시흥. 7살에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재능을 보였고 8살에 음악 아카데미에 들어갔으며 쇼팽과 리스트의 음반을 즐겨 들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피아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학기부터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지난해 18살에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리스트의 협주곡, 라흐마니 협주곡 3번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임윤찬 씨. 당시 대회 최연소 우승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현대음악곡 최고의 연주자로 인정받은 현대음악상 받았고요. 대회장의 관중 그리고 온라인 청중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참가자에게 주는 청중상도 받았습니다. 자,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를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주 활동을 했던 피아니스트였고요.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였고 지휘자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망명 생활 중에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로 연주 활동을 이어갔고요. 세계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작곡가의 명성을 쌓고 1943년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스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들려드린 피아노 협주곡 3번은 1909년 여름 러시아에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미국 음악계 데뷔 무대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었고요. 피아노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에 의한 협주곡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걸작으로 꼽힙니다. 자, 가을 분위기의 클래식 기타 소리는 어떨까요?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회즈 협주곡 이어드립니다. 1901년입니다. 지금의 발렌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로드리고는 어릴 때 병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계속 배웠고요. 화성과 작곡 공부로 음악 세계를 넓혔습니다. 점자로 작품을 새겼는데 다른 사람이 또 연주할 수 있도록 종이 오선지로 출판을 했습니다. 아랑휘즈 협주곡은 로드리고의 그 많은 작품 중에서도 대표로 꼽습니다. 레지노 산즈델라 마자라는 기타리스트를 위해서 작곡한 오케스트라 협주곡이었는데요. 첫 아이를 유산했던 부인 빅토리아와의 마음을 담은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랑휘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지명입니다. 자마라강을 낀 유적지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도 있습니다. 아랑휘즈 협주곡은 기타뿐 아니라 재즈풍의 악기, 하프, 첼로, 오케스트라 협주 등 다양한 음색으로도 연주되는 곡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 기타리스트 존 크리스토퍼 윌리엄스의 연주로 듣는 로드리고의 아랑휘즈 협주곡입니다. 영상 속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1993년 뉴질랜드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 더 피아노입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영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영화음악 작곡가인 마이클 리만의 음악과 주제곡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를 준비했습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바닷가에 덩그러니 놓인 큰 피아노가 있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흰 원피스 차림으로 춤을 추는 소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영화 피아노를 상징하는 한 장면이고요. 영화의 모든 이야기를 함축시켜 놓은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에 있습니다. 영화 피아노는 19세기 말 영국의 식민지 땅이었던 뉴질랜드가 배경입니다. 어릴 때 말을 하지 않게 된 영국 여성 에이다가 9살 난 딸 플로라와 함께 아버지가 정해준 남편감 앨리스데어 스튜어트와 결혼하기 위해서 배에서 내리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남편 스튜어트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며칠째 바닷가에서 기다립니다. 스튜어트는 가깝게 지내던 데인스라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바닷가에 도착하는데요. 에이다가 가져온 커다란 피아노 가져갈 사람이 없다면서 그냥 버려두게 합니다. 피아노는 에이다가 말을 대신하는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에이다의 수화를 통역해주는 플로라와 함께 생명 같은 존재였는데 스튜어트는 에이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모른 채 그냥 집으로 가자고만 합니다. 바닷가에 두고 온 피아노 때문에 화가 난 에이다는 남편 스튜어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딸 플로라를 앞세우고 남편과 함께 자신을 데리러 왔던 베인스를 찾아가 그 바닷가에 데려달라고 합니다. 두 모녀의 집요한 부탁에 베인스는 바닷가로 갑니다. 에이다는 애절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어루만졌고 베인스는 몇 시간씩이나 피아노를 치는 에이다와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꼬마 플로라를 보고 있습니다. 베인스는 스튜어트에게 자신이 팔 땅값 대신에 바닷가에 버려진 피아노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배워야겠으니 에이다를 선생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에이다는 허락도 없이 피아노를 베인스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피아노를 가르치라는 남편 스튜어트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례한 베인스를 찾아가 따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인스는 피아노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에이다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동안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면 언젠가 피아노를 돌려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평생 문명의 음악이란 것은 알지 못했던 베인스. 원주민처럼 원주민과 가까이 살고 있는 베인스. 베인스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내는 백옥 같은 여성 에이다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에게 다가오는 베인스의 소스라치게 놀라던 에이다도 점점 베인스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된 플로라가 새아빠 스튜어트에게 달려가고 질투와 분노의 스튜어트, 아내 에이다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도록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에이다의 침묵이나 피아노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남편 스튜어트. 에이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마음을 열게 한 남자 베인스. 19세기 말이라는 세상에 관습과 도덕을 크게 벗어난 영국 여성 에이다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는 1993년 당시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적잖은 충격과 논란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속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에이다와 플로라, 스튜어트와 베인스, 그리고 피아노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에이다 역의 미국 배우 홀리 헌터, 베인스 역의 하비 카이텔, 스튜어트 역의 샘 닐. 영화 더 피아노는 1993년 칸 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1994년 미국 아카데미상의 여우주연상, 조연상, 그리고 각본상으로 빛이 났습니다. 여주인공 에이다가 마일 대신 선택한 피아노의 음악은 영국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마이클 리먼의 작품입니다. 영화 피아노를 가득 채운 그의 뉴에이지풍의 음악이 영화 더 피아노를 떠올리게 하는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영화 피아노의 주제 음악,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파리의 다락방에 가난한 작가 로돌포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바느질로 생계를 꾸린다는 아가씨 미미가 있는 오페라입니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낭만을 다룬 이탈리아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아리아 뮤제타의 왈츠 들으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미랄라 프레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였고요. 헤르베르트 폰 캐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은 그 로돌포하고 미미입니다. 방금 들어본 아리아는 로돌포의 친구, 화가 마르첼로가 사랑했던 여자 뮤제타를 상징하는 노래인데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술집에서 회포를 풀고 있던 로돌포의 친구들이 아주 나이가 많은 남자와 같이 들어온 한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꽂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화가 마르첼로가 사랑했던 뮤제타였습니다. 마르첼로는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만 뮤제타가 마르첼로가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노래를 합니다. 내가 길을 걸으면 내가 길을 걸을 때면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 내가 혼자 길을 걸으면 모든 남자는 넋을 잃고 나를 본다. 나의 화려함과 미모에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고 화려한 기세로 마르첼로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극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헤어지는데요. 하지만 주인공 로돌포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또 보내줘야 했던, 헤어져야 했던 미니가 사경을 헤맬 때 로돌포와 미니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미니를 로돌포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뮤제타가 맡았습니다. 지아코모 푸치니가 1895년에 만든 작품 라보엠, 이 시대에도 널리 공연되는 인기 있는 오페라 레퍼토리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이어지는 클래식 고전 음악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 단조 작품 번호 13이고요. 한국에서는 비창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파트치크입니다. 베토벤이 27살인 1798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출판사가 작품의 그 비장한 느낌에 파테티크라는 부제를 달아서 악보를 냈는데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 비장이라는 뜻의 제목이 비창이라는 단어로 오역된 사연이 있습니다. 자, 들어볼 부분은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입니다. 천천히 노래하듯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르만이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